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안녕하세요.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구선생님.
네.
구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전읽기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멋있죠? 멋져요. 네.
자, 고전읽기 문 열었습니다.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공연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예술공장 쇼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첫 곡 들어봅니다. 사라본이에요. A Lover's Concerto.
자신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책, 그러나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책, 사랑의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희구 씨는 혹시 외롭다는 네. 생각해요?
아유, 저도 인간인데 하죠. 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외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름이 좋으세요?
예. 혼자 노는 법도 알고, 또 제가 법정스님 책 중에서 표지의 제목만 보고도 너무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해서.
아, 홀로 사는 즐거움. 우리 예. 머리 깎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건가. 근데
네.
사실은 뭐 어디에 있든
네.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네.
또 폐쇄되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느낄 때가 많은데.
그렇죠.
우리 백운철 씨도 종종 외로움이 있죠?
아,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내 친구들은 출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자 집에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 없다. 이런 순간 외롭다. 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
그럴 때 멀어요, 김포.
그럴 때 그 정호승 씨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가 네, 있는데
그렇죠.
우리 운철 씨 한번 읽어봐. 이거
그래, 그래.
그러면 네. 그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봐요, 그 좋은 목소리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야, 그래. 이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
네.
우리가 가져야 되고 겪어야 되고 살아 있는 한 이제 당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럼 다음엔 희구 씨한테 전화 드릴게요. 나와 주세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정호승 시인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 기다리지 말라고. 본인이 하면 되지.
그러게요.
그럼. 뭐 꼭 나한테 와야 되나? 전화 한 통화라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건데.
그러게요.
그렇죠, 선생님.
아, 그럼. 뭐 여기 이 시 중에 제일 네. 그 가슴 치는 귀절이
예.
산 그림자도
그렇죠.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그렇죠.
시인.
네. 네.
이구나. 그렇죠.
그 연애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 사실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누군가 곁에 있다고 해서 그 네. 외로움이 채워질까 하는 생각을 해본
그러니까
적도 있어요.
이제 그 에리 프롬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이나
네.
생각을 통해서보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 행위를 보면
네.
얼마나 그 분리와 폐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외로움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채워지지 않죠.
아우, 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융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융합은 무조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것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산, 2번 개성. 휴대폰 이용하실 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의 기술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에리 프롬은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융합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융합은 무조건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것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산, 2번 개성입니다. 자, 우리는 왜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게 처음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이 물음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마주치는 꼭지점이 사랑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첫 낭독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든 인간론으로부터 곧 인간 실존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 또는 사랑과 비슷한 것을 동물에게서도 발견하지만 동물의 애착은 동물의 본능적 기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엔 다만 이러한 본능적 기구의 잔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곧 본능적 적응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고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인간이 자연을 결코 버리지는 못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한번 자연과 결별하면 인간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인간은 철저하게 상실한 전 인간적 조화 대신에 이성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조화, 곧 인간적 조화를 찾아내면서 오직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든 인류로서든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되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생명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실제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명이 덧없이 짧으며 원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났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되며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보다 먼저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의 인식,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분리에 대한 인식, 자연 및 사회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 이러한 모든 인식은 인간에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인간은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밖으로 나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또한 외부 세계와 결합하지 않는 한 미쳐버릴 것이다.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정녕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 사물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반응 능력 이상으로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다. 게다가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킨다. 분리 상태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경험은 성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다.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게 된 다음에 자연과의 본래의 동물적 조화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로서 탄생한 다음에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래된 단순한 신화에도 19세기적인 관점인 고상한 척하는 윤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곧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알게 된 다음 그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들이 서로 다른 성에 속하는 것처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남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아담이 이불을 감싸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한 사실에서도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분리된 채 사랑에 의해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다. 동시에 이것은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잘 듣고 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느끼는 게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을 때 그 불안한, 딱 분리되었기
분리되는
때문에
분리되는 예, 상태죠.
예, 딱 분리되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으앙 하고 운다 그러는데 저는 안 울었대요.
안 울었대?
네.
그러면 그거 때리던데 이렇게.
네, 그러게요.
엉덩이를
골기를 그렇게 때리는데도 네, 안 울더래요. 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나는.
말도 다섯 살 때까지 못했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요새 그때 못한 것까지 다 하느라고.
아 재밌네요. 네.
이야. 오늘 선생님 토크가 네. 좋으신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에리 프롬의 재해석한 아담과 이브 얘기가 나오네요, 선생님.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아담과 이브를 기독교적인 그 이제 해석을 하게
네.
되면,
네.
결국은,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죠.
예.
남자와 이브인 여자가 동형이었구나. 같은 존재였구나. 다만 예. 그 같은 존재가
예.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아마 종속적인 관계였구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야기로 이제 해석을 하죠.
네.
이제 비종교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에리 프롬을 한 발을 더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예.
분리돼 있는 두 개의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
네.
그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된 거는 저 여인의 탓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당신이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이 행위와 언어는 결국 이제 상대부를 비방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의 창조의 신화 그러니까 네. 이제 기독교의 창조 신화가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에리 프롬이 해석이죠.
참 새로운 해석이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첫 번째 낭독 중에서 저한테 좀 이렇게 날카롭게 던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날카롭게
네.
향연 이야기 하려고 그러던 거죠.
아니야 선생님.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내가 아직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생각.
맞아요. 그래서 사랑은
예.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지는 것도 아니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대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네.
내가 사랑에 확 빠져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 사람만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
선생님,
이게 이제 에리 프롬이 주장하는 아주 훌륭한 이제 포인트죠.
잘 읽고 왔네 나.
아주 잘 읽었어.
잘 능력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
결국 삶은 성장인데
네.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에리 프롬이 생각하고 있는 확대되어가는 사랑의 확산이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예.
우리가 그때 그 이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예.
서양의 욕망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였는데
네.
이게 둘로 갈라지면서
그렇죠.
쪼개지고 그리고 예. 쪼개진 반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이 싹트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서구의 욕망론의 기본이었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리 프롬도 그 얘기를 계속해 분리라는 걸 극복하는 것, 그 힘, 그
예.
힘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우리 다섯 번째 이제 책인데 사랑에 네. 대한 마지막 책이고 향연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책이었는데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렇구나.
아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들여다본 것이죠.
아, 역시 집에서 이걸 막 읽으면서 되게 골아팠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아유, 답답한 게 좀 해결되는 것 같아서 좋으네요. 자, 그럼 다음 낭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와 그 제국은 한 인간의 가족이자 가정이자 세계였다. 또한 현대 서양 사회에서도 집단과의 합일은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 목적이 군중에 소속되어 있는 합일이다. 만일 내가 남들과 같고 나 자신을 유별나게 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나의 관습이나 옷이나 생각을 집단의 유형에 일치시킨다면 나는 구제된다. 고독이라는 가공할 경험으로부터 구제되는 것이다. 독재 체제는 이러한 일치로 이끌어가려고 위협과 공포를 이용하고 민주국가는 암시와 선전을 이용한다. 물론 두 체제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불일치가 가능하며 사실상 불일치가 전혀 없을 때란 없다. 적어도 서양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일치하도록 강요받는 정도 이상으로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치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은 개인주의자이고 스스로의 사고의 결과로 현재의 견해에 도달했으며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과 같은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인과의 의견 일치는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직은 어느 정도 개성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 있어서 이러한 욕구는 사소한 차이에 의해 만족된다. 곧 핸드백이나 스웨터에 새겨놓은 머리 글자, 은행 출납계원의 명찰, 공화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 등은 개인적 차이의 표현이 된다.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경우에 이것은 다르다는 슬로건을 떠들어대는 것은 차이를 추구하는 애처로운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이와 같이 강화되는 것은 가장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등의 개념 및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등은 종교적 맥락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며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똑같은 신성한 천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 모두 일체임이 사실이더라도 우리는 각기 독특한 실재이고 각기 하나의 조화로운 우주라는 것도 사실임을 의미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의 의미는 달라졌다. 이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자동인형의 평등, 개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평등을 말한다. 오늘날 평등은 일체성보다는 오히려 동일성을 의미한다. 평등은 추상적 동일성, 곧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같은 오락을 갖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진보의 조짐으로 찬양되고 있는 성과들, 예컨대 남녀 동등권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나는 남녀 동등권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기만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의 일부이다. 남녀의 평등은 바로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이제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자와 평등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비개성화된 평등이라는 이상을 설교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대집단 속에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하도록 서로 동일한 원자적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두 동일한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대량 생산이 상품의 규격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적 과정은 인간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표준화를 평등이라고 한다. 일치에 의한 합일은 강렬하지도 않고 난폭하지도 않다. 이러한 합일은 냉정하고 관례에 따라 지시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분리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불충분하다. 현대 서양 사회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강박적인 성의 중시, 자살 등의 사례는 군중과의 일치에 상대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뭐 하는 행동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좀 남다르다 싶은 부분이 많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건 제 개성이에요. 이렇게 툭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 보면 선생님 좀
그렇죠. 이제
딱해요. 난 그게 개성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뭔가 다른 걸 추구할 때의 근본적인 건 이제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초피적이고 외모의 차이가 개성을 의미한다라고 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동시에 이제 같은 유행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유행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명품백을 하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보면은 다 똑같은 백을 갈고 다니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브랜드,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상표 예. 뭐 다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건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나도 이 사회 속에 한 사람으로 동일화돼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고립돼 있고 분리돼 있고 폐쇄돼 있는 것에서부터 어떤 일치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를 구해줄 것이냐? 너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이 동질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여기서 이제 표현한 대로
네.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나누고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예.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일체감과 동질감을 찾으려고 할 때 그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동질감과 일체감 그리고 이 조화로운 감정은
네.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오는 능력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키워야 된다.
예.
마치 육체 머슬을 키우듯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을
네.
훈련하고 수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에디 프롬이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아, 근데 선생님 나 참 아까 전에 첫 번째 낭독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네.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걸 미리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눈에 반했어, 보자마자 사랑을 했어. 이런 네네. 얘기 왜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사랑에 빠졌어. 난 그 네. 여자를 보는 순간에 내 여인인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에디 프롬이 평가하는 걸로 보면 수동적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서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건 수동적 사랑인데
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표현 중에 아주 멋지고 가슴이 이렇게 그 쓰라린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는
네.
그 엄청난 기대감과 희망 속에서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러한 사랑들은 대부분 다 끝에 실패하도록 운명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그렇거든 우리가. 그걸 만났을 때는 그렇게 심장이 뛰다가
네.
몇 번 만나고 조금씩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네.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이 연애의 무덤인 것처럼 네.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을 잃어가는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네. 결국 나를 다 준다고 하는 적극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훈련 없이 되지 않는다. 그 많은 상처와 그 많은 이 실패와 예.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배양되지 않는 거다.
됐어요, 선생님. 나 사랑할 줄 알아.
맞아.
됐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에서 답 얻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왜 그 얘기한 거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볼매.
예, 볼매.
볼수록 예. 매력적인 예. 사람. 예.
자꾸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몽땅 주고 자꾸 잃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사랑하고 싶고, 너무 그냥 막, 그래, 저거였어. 이렇게
그 감동받는 그거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리고 사랑은 다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주는 힘.
저는.
줄 수 있는 힘.
예. 제가 가진 재산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됐나?
재산 말고 뭐 다 더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마음도 다 주죠. 이제. 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김동률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일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습니다.
예.
희구 씨는 이건 네. 내 개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제 개성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게 진짜 중요한 개성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
개성이라는 거, 이 단어가 선생님 남이 나를 보고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가지고 알아야 있는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알인데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아니고
네.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태어난 그 자체로 사는 것. 생긴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게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찾고 본인의 삶을 그렇게 꾸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돼.
아, 네.
그래야 이게 평등 속에서의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사랑하고 평등 얘기가 같이 나온 거구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된 사랑.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사실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한 구석인데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필생의 프로젝트.
예, 그러네. 자,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치에 의해 달성된 합일은 사이비 합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일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곧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인간적 융합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시키는 힘이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광 또는 파괴, 자기 파괴 또는 타인 파괴가 일어난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인간적 합일의 달성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 융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방식의 차이점은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통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특수한 종류의 합일, 곧 서양과 동양의 지나간 4천 년 동안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본주의적 종교 및 철학체계의 이상적 덕이었던 합일을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아껴두어야 할까? 어이상의 온갖 난점 때문에 해답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종류의 합일에 대해 말하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존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공서적 합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미숙한 형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전자의 의미로만 사랑이라는 말을 쓰겠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사랑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공서적 합일은 임신한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에서 그 생물학적 유형을 볼 수 있다. 어머니와 태아는 둘이면서 하나다. 그들은 함께 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이고 어머니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어머니는 말하자면 태아의 세계이다. 어머니는 태아를 먹이고 보호하지만 어머니 자신의 생명도 태아 때문에 강화된다. 정신적인 공서적 합일에서는 두 신체는 독립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애착이 존재한다. 공서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는 복종 또는 임상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피학대 음란증이다.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이고 산소인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과 분리감에서 도피한다. 인간이 복종하고 있는 자의 힘은 그것이 인간이든 신이든 팽창한다. 그는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부분으로서 나는 위대성, 힘, 확실성의 일부이다.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하지는 못한다. 그는 통합성을 갖지 못한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탄생하지 못한 자다. 종교적 맥락에서 예배의 대상은 우상으로 불린다. 피학대 음란즉적 사랑의 관계라는 세속적 맥락에서도 본질적 메커니즘, 곧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피학대 음란즉적 관계에는 신체적, 성적 욕망이 혼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복종은 정신과 관계되는 복종일 뿐 아니라 전신이 관계되는 복종이다. 피학대 음란즉적 복종에는 운명에 대한, 병에 대한, 율동적 음악에 대한, 마약 또는 최면적 황홀경에 의해 발생한 도취적 상태에 대한 복종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의 통합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의 도구로 만든다. 그는 살아가는 문제를 생산적 활동에 의해 해결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어렵다.
조금 어렵죠?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이비 합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할 일도 많고 참 요즘엔 진짜 오락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취미생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서 고독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사이비 합일이라는 얘기예요?
사이비 합일의 이제 대표적인 상태는 지금 이제 우리 에리 프롬의 텍스트에서 읽었던 그 부분인데,
네.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를 네.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필요로 하지만,
네.
그러나 에너지의 흐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한 상태에서 둘이 주고받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예.
하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고 하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껌딱지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조키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피학대성 음란증 이렇게 네. 이제 번역이 돼서 예. 훨씬 더 어렵게 돼버렸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마조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메조히즘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일부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믿음을 갖지 않고는 나는 분리감과 고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자기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수동적이겠어요. 그 수동적인 것 때문에 아이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되려면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그 우상화의 일부가 돼야지만 내가 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중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되고 자유 없이는 사랑이 없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학대성 음란증.
이게 이제 가학성 음란증도 있죠. 네. 그게 이제 sadism이죠. 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네.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강한 권력으로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껌딱지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뭐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게 되는 이런 형태죠.
그건 좀 무섭다.
무섭죠. 세디스트들은 그래서 무섭죠.
예. 공서적 융합. 공서적 융합.
공서적 융합이라는 말은 네. 사실은 이제 뭐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함께 산다.
함께 사는데 네.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와 아이처럼 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뜻으로만 한정적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네.
예, 자, 마지막 낭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활동이라는 말의 애매한 의미 때문에 난점에 봉착한다. 이 말의 현대적 용법에서 활동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의학 공부를 하거나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외부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활동의 동기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쫓겨 끊임없이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에 쫓겨 끊임없이 일한다. 이 모든 경우의 사람들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들은 쫓기고 있으므로 사실 그들의 활동은 수동적이다. 곧 그들은 행위자가 아니라 순환자이다. 한편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정신을 집중시킨 이러한 명상적 태도는 최고의 활동이며 내면적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영혼의 활동이다. 활동에 대한 한 가지 개념, 곧 근대적 개념은 외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외부적 변화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인간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스피노자는 활동에 대한 후자의 개념을 가장 명백하게 정식화했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한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덕과 힘이 동일하다는 명제에 도달한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즐겁죠. 이것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공서적 사랑이 미성숙한 어떤 사랑이라고 그러면
네.
성숙한 사랑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생산적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이 지금 이제 낭독 속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생산적 활동의 유일한 기준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예.
이제 비생산적 활동에 해당되는 사랑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제 행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재밌는 게 바로 이제 착취형 행동이에요. 네. 이거는 다른 사람 소유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누군가 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만 그걸 빼앗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도 마찬가지고
네.
재산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빼앗음으로 해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축형 이 활동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불안하기 때문에
네.
뭔가를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처럼. 그래가지고 자꾸 쌓아둬야지만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힘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쌓아두는 거에서 뭔가를 빼주게 되면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상실감을 느끼게 예. 되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색해지는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축형 인간들이라고 보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시사적인 거는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시장형 인간들이에요.
시장형.
예.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네.
너도 나에게 줘야 된다. 네가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네. 나도 너에게 이만큼 준다는 거예요. 이 교환 가치만이 유일하게 가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만일 그렇다 그런다면 이게 과연 생산적 활동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에리 프롬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뭔가를 줄 때
네.
다시 받을 걸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오로지 주는 거네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 어떤 형에 치중이 될까?
우리의 지금을 네.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 네. 대부분 한 80-90%는 시장형 인간의 범주 안에 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화요일 사랑의 기술 조금 배우셨는지요? 내일도 사랑의 기술 계속됩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문예출판사에서 사랑의 기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 돋아있는 새 삶을 발견할 종합 퍼포먼스 쇼, 예술공장쇼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개성이죠?
네. 네. 그러나 저는 아까 재산으로 얘기했죠?
네. 아, 재산처럼 네. 오도하려고 막
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당첨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주소하고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 아니타 베이커입니다. 스윗 러브 준비되어 있고요. 문철 씨
네.
오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희구입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